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얼굴 앞에서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욕망하는 존재로 지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 영원한 갈증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과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해결하려 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하곤 합니다. 늘 이렇듯 실패하면서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가지려 하고 채우려 하고 쟁여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깔끔히 청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적거리는 욕망에 붙들려 사는 삶을 절연히 떨쳐버리고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굴러가게 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봄의 기운이 몰려오면서 만물이 차례대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의 꽃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힌 모습을 봅니다. 차갑고 앙상하던 가지에서 돋아나는 꽃봉오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엿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어리석은 나머지 때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전에 받은 은혜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마치 유통기간이 지난 것처럼 여깁니다. 예전에는 나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인 양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다 놓쳐도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고 다른 것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만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그들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부당한 영향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총선을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정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민주적인 원칙이 깨지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주님께 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선거이고 국민들의 마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선거이오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이시며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아시며 악한 이들의 술수와 계략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이번 선거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뜻이 드러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들의 궤계가 무너지고 거짓된 전략과 전술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리하여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맛을 더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이 사회를 보존하는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윤리에 가치와 의미를 더하게 하시고 법적인 질서 위에 의로움의 품격을 더하게 하시고 부패하기 쉬운 힘에는 경종을 울리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만의 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겸손과 낮아짐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로,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소망교회 장학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흘려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실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이 나라의 인재로 자라도록 격려하는 소망장학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도 약 4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통일 한국시대 리더로 키워내는 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장학생 전원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소망장학부 수련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약 100일 후에 있을 이 수련회를 위하여 장학부의 모든 임원이 매일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학부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땅의 미래를 위해 일할 때 항상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곳곳에 신앙의 인재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난소한 말기 판정으로 힘겨워하는 친구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심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고단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고통받지 않고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또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디 한 말씀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아둔합니다. 또한 혼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우리를 따뜻한 말씀으로 달래어 주시고 다정한 말씀으로 얼어 주시고 달콤한 말씀으로 꿰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흠뻑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환들에게라는 그런 그 시작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환들아, 이제 순종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잘 견뎌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주어졌는데요. 이것은 앞서 나와 있는 모든 삶의 어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셨기 때문에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종으로 살게 된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 있는 22절 바로 앞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말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주셨다, 본을 보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서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고난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 그리고 도리어 고난이 너에게 왔을 때, 특별히 부당하게 고난이 왔을 때, 너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기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기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셨던 그 모습의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고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던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누구라도 조금씩은 다 죄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절반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절반은 고난, 우리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신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리고 유일한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가 감히 거기에 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완전히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고난받는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고 또 어떻게 모범을 보이셨는지 22절과 2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말씀은 이제 모범이 되신 예수님, 너희에게 모범을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에 대한 후속 이어지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셨다, 그리고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 맞대어 대응하지 않으셨다, 어린 양처럼 그렇게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셨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미련한 듯 보이는 그런 대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좀 위협을 하면 강하게 대들기도 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자기가 죄가 없다면 항변도 하고 맞닥뜨려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또한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셨고 또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순순히 그 고난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렇게 따라와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뒤에 2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참아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심판하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히 온전하게 심판을 하실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절대로 불의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왜곡된 것을 반드시 바르게 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내 때가 아니면 다음 때에라도,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보상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억울하게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9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사반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고난을 참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서로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서로가 또 잘못된 일하기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어찌 보면 이것은 작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에 비하면 작은 고난들인데, 부당함이죠. 작은 부당함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있고 사회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있고요.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하죠. 뭐 아주 단순하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받는 정도는 어찌 보면 작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기꾼 같은 사람들에게 크게 당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내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일어난 일은 아니죠. 나의 어떤 잘못된 판단도 있었고 또 잘못된 욕망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대안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신다. 나의 손을 잡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감각이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힘겹게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붙잡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셨다. 고난에 들어가셨다. 고난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 있고 공의를 믿는 것도 있고 심판을 믿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데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워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을 이것이 그 길목에 고난이 있다고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믿었는데 그렇게 돼서 이루신 그 목적이 24절과 25절에 나타납니다. 24절 말씀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4절과 25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얻게 된 그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 고난을 당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의 그 죽으심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끌고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의로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우리로 길 잃었던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 길을 잃어버렸는데 트랙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다시 온전한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구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의미에서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부당하거나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런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목적성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4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아마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이 4절이 어마어마하게 큰 절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서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시는 모델이시다라고 하는 기독론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옳은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다면, 특별히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함께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늘 생각을 했다면,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내가 모델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이 길을 함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깊이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 앞에 내 앞에 놓여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나는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